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6장 속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을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지금 읽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과 관련해서 내가 주변 이웃에게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거죠. 그러나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4절과 5절은 배상하는 것, 6절과 7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천천히 읽으시면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고 한편으로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 이유는 왜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는가? 또 왜 사람이 이와 같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 도둑질을 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어떠하냐? 그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곧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건을 보시면 이웃이 나에게 물건을 잠깐 맡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돈을 빌려가기 위해서 뭔가 전당물을 이렇게 나에게 맡겨놓고 돈을 빌려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죄가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에게 물건을 맡겨놨는데 나는 맡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전당물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이제 다시 갚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전당물에 대해서 이거 값이 원래 그쯤 되는 게 아니지 이러면서 후려치거나 이렇게 해서 이웃이 나에게 맡겼던 물건들을 다시 말씀드려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면 이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두 번째 죄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 왜 거짓말을 하니? 너 왜 착취하니?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증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건제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물건과 관련된 거고요. 이웃의 물건과 관련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 이것도 죄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것도 죄다. 이렇게 두 종류의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뒤에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부류로 이야기를 하세요. 3절에 보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뭐냐면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자, 그럼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그대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줍고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맞대응하는 게 뭐냐면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줍지도 마라 이거예요. 줍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줍지도 마라. 사실 실질적인 의미는 주워서 주인을 찾아준 걸 문제 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가 어떤 경우에 죄를 짓느냐, 그걸 뭐라고 어떤 걸 죄라고 하느냐, 남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자기 소유로 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남이 물건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 돌려준 적이 없는가?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게 없는 줄 아셨죠? 있더라고요. 중학생 때 친구랑 같이 63빌딩에 놀러를 갔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살았으니까 63빌딩 1층에 쫙 돌아다니고 거기 보면 뭐 63빌딩 지하에는 목욕탕도 있고 1층에는 서브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녹이자. 녹이자 놀다가 길바닥을 봤더니 만 원짜리 5개 꼬기작꼬기작 해서 5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는가 해가지고 제 친구랑 둘이 그 옆에 서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안 와. 주인이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이 그 앞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 그 돈이 떨어지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는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였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주워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네가 돈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맡겨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5만 원을 챙겨갖고 왔어요. 그걸 경찰서에 맡겼느냐? 안 맡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주머니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요렇게 저렇게 다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알바하고 이렇게 돈을 번 다음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힘들어요. 내가 돈을 그 주워가지고서는 그 경찰서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경찰서에 갖다 준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으로 갚은 게 아니고 몇 배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계속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안 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얼핏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 저런 상도둑놈이 있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흘린 거를 주었어요. 줍는 것도 죄입니다. 준 다음에 그거를 안 돌려주면 그것도 죄죠. 이게 첫 번째 죄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아요. 3절 뒤에 사실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여기 보면 사실 부인하고 거짓 맹세한다고 돼 있죠. 아, 나 주운 적이 없어요. 아, 내가 그거 주었으면 내가 성을 가라 이러면서 거짓 맹세하는. 이게 거짓 증거하는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속건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상은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네가 손을 대는 거 그것도 죄고 그다음에 손댄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 그것도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죠.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면 물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물건이고요. 소, 양, 염소, 뭐 양, 이런 가축들이 있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이 갖고 있던 소유물,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행동들을 보시면 잘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야, 내가 저기 가서 저거를 도둑질해서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라 나한테 굴러 들어온 물건들이에요. 남이 나한테 맡겼잖아요. 어라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맡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찾아와서 나한테 물건을 맡겨놨어. 나한테 물건을 맡겨놓거나 나한테 물건 맡겨놓고 돈을 빌려갔어. 아니면 길바닥에서 나한테 그 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내면서 주워가라고 하네.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간도짓을 한게 아닙니다. 나한테 무언가 굴러 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극적으로 무언가에 손을 댄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기보다는 내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남에게 물건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배상을 하라. 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앞에 나왔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제 얼만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가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잃은 물건을 주운 것,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돌려보내라. 물건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물건을 돌려보내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했죠.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직 내가 안 팔아먹은 겁니다. 그 물건이 아직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을 깨부시거나 때려부시거나 남한테 팔아먹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건이 아직 나한테 남아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주어라.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다시 사와야죠. 다시 사와서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하튼 현재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물건을 일단은 돌려보내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라. 똑같습니다. 20%를 가산해서 돌려보내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상을 보면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상을 할 때에 성경에서 제일 기본으로 삼는 건 물건과 관련해서는 20%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종종 우리가 막 분하고 억울할 때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물건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팔아넘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너 10배로 갚아.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죠? 그건 내가 억하심정이 생기고 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팔아먹었다. 120%만 갚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더 갚아.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20%를 얹어서 갚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배상과 관련해서 5절에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드러나는 날에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죄가.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물건에 손을 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쳤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드러나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보면 이 죄를 범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댔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거짓 맹세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내가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 난 물건 맡은 적이 없다.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싸움이 붙겠죠. 싸움이 붙다가 결국 재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불러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만 이야기하다가 결국 증거가 나왔어요. 발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점잖게 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돈 주워왔습니다. 이렇게만 자백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아, 나 그런 적 없어. 부정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러다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래도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백해도 20% 가산해서 발뺌하다가 드러나도 20% 가산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나은가요? 똑같잖아요. 결국 결과는 스스로 고백해도 20% 얹어서 줘야 되고 발뺌하다가 드러나도 20% 얹어서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난 발뺌하다가 줄 거야 이런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나은 건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그 다음에 더 낫고 최악의 경우가 발뺌하고 발뺌하다가 증거가 딱 앞에 나와서 그제서야 인정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기 보면 속건제는 예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나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거나, 예고로 똑같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면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무슨 허물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죠. 스스로 자백했건 아니면 발뺌하다가 증거가 딱 눈앞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배상을 하건 그래서 회개했건 여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속건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정신이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이웃에게 내가 만약에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끼쳤던 그 손해를 내가 메꿔 줘야 됩니다. 그 메꿔 주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했으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 없이 그냥 입으로만 용서를 구한다. 입으로만 때우는, 마음으로만 때우는 그런 일은 원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참 묘하게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웃에게 배상을 할 뿐이지 이웃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명령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가령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뭐 잠깐 스쳤던 크게 사고가 났던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상대방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딱 차에서 내려서 미안하단 말 없이 자, 배상해 줄 테니까 여기로 전화해. 그리고 그냥 딱 명함 한장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딱지가 나죠. 원래 인간관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상은 그다음 문제죠.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배상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이고, 용서는 안 구해도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이웃에게 죄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동시에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에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것에 손을 대게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손을 안 대봐서 나는 도무지 도둑질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갖고 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왜 맡겨놨던 것을 그걸 슬쩍슬쩍 그냥 하고서는 그것을 안 채워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남이 맡겨놓은 것이나 아니면 길바닥에 있는 것이나 추워가지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근원은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엇이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걸음 더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 생기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뭔가를 더 얹어준다고 할 때에 아, 뭐 물론 주면 좋지만 안 줘도 나는 지금도 만족해. 난 지금도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원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는 항상 부족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것도 부족해. 아, 난 주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조금 주시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으로는 그거는 정말 쥐꼬리만 해서 난 그걸로는 통부지 그냥 살기가 너무 어려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이 왔을 때에, 유혹이 왔을 때에 길바닥에는 돈을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는 그런 행동을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이 얼마만큼 주시던 그것이 내 몫이고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에게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혹은 물건에 손을 대서 손해를 끼치지 마라. 이 말의 정반대는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정반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도움을 주고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때때로 현재를 살아갈 때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또 모자란 것들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들도 있었고 또 조금만 더 윤택함을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때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 돌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것에 손을 대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풍요로움을 욕심을 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나의 풍요를 삼으려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